8가지 방법,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끊었는지 모르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막식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제우스 뭐 신들 승산하면서 시작된 뭐 그리스에 시작한 거긴 하지만 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을 너무 혼동시키는 개막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였어요. 뭐 하나의 예로 들면 그 성만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라스 서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더 LGBTQ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융합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인류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연질서를 주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를 그렇게까지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좀 문제의식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개막식이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요소들이 너무너무 보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게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한 진리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특별히 올림픽을 보면서 특별히 개막식 장면을 보면서 그만이 불편했어요. 그건 좀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는지도 몰랐는데 뭐 되게 많이 땄더라고요. 몇 개 땄죠? 13개인가? 14개 땄어. 제가 13개까지는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아, 네. 저보다도 관심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양궁은 뭐 거의 뭐 싹쓸이 당하고 아,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양궁 다 땄죠. 그리고 사격도 땄고 그 다음에 검술, 펜싱도 땄죠. 그리고 태권도도 떴죠.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우리나라 전투민족이다. 대단하구나 아니라 진짜. 이제 또 보면서 육상 계주 미국 거 보니까 육상 계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현질해주고 봤는데 야, 중간에 뭐 이제 바턴을 또 잘못해가지고 떨어질 뻔도 하는데 그런 걸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뭐 그래도 참 감동적이긴 하다. 네, 서로서로 힘을 합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점이. 또 제가 미국 대표팀, 농구 대표팀 보니까 뭐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던데 세미파이널인가요? 거기에서 떨어질 뻔했던 그런 것도 보던데 3쿼터까지 막 순환한테 적힌 거나 저 하이라이트만 봤거든요. 네,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그 3쿼터까지 보면서 이거 이긴 거야 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결국은 금메달 땄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긴 화려하긴 아니 라인업 자체를 그런 걸 많이 느꼈던 네,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올림픽을 올림픽 안에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고 하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단체전이니까 개인전이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전이니까 개인전이고 원래 우리가 기독교가 1917년 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아서 나왔잖아요. 저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갈아다 나올 때 하나 안 가져 나온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도. 근데 이제 수도를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도가 있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수도가 있고 하나는 공동체 수도가 있는데 대부분 천주교는 또 대부분 조용히 1대1로 하는 게 맞나요? 독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독교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독수도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공동체 수도를 해가는 사람인가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소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대로 하나님 관계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혼자, 물론 혼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일대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교회가 팀플레이를 얼마나 잘 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함께하며 잘한다는 것의 의미들을 이 본문이 오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도 서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완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완전함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이해를 위해서 앞서서 지금 이 본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지금 4장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했어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를 제가 1년 내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나눴던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4장인데 1장까지 3장의 내용은 이론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보증하셨는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놀라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1장 14절부터 마지막에 23절까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들어와서 그러한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가운데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안에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 자신이 깨닫는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기도 부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교회 공동체 안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장으로 삶의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너희가 살아가라. 페리파테는 원래 걸어간다는 뜻인데 너희가 어떤 삶을 걸어가라 살아가라고 하는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걸어가라 어디 안에서? 하나의 유너티 안에서. 거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유너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살아가라? 유너티. 두 번째는 무엇으로 살아가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세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살아. 네 번째는요? 네. 뭐라고 막 하는데요? 라이트. 네. 빛 가운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이걸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너티를 이루고 있는가, 포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위스덤 가운데 있는가, 내가 라이 빛 가운데 있는가, 사랑 가운데 있는가 하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Working in Unity. 너희가 연합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번까지 계속 다뤘던 것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거기 유너티가 쫙 나옵니다. 어떻게 너희가 유너티 이루어갈 것인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의 C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너티를 이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유너티를 이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콜링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때만 유너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부름받았죠? 의로운 신의의 부름을 받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화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C는 캐릭터에 대한 변화였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어떤 성품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평화 가운데 있어야 되고 네. 이러한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서로 만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유너티가 이루어져 간다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씨는 무엇이었죠? 하나의 신앙, 고백, 컴패션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때 일곱 개의 하나됨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세례도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시고 그리스도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라는 이 일곱 가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 삼지 다시 한번 해보면 calling, 그 다음에 character, 그 다음에 confession이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 가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됨이 잘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 1절부터 6까지, 6절까지 다시 읽는 거예요. 읽고 나는 과연 내가 지금 부르심이 내가 확실하게 있는가? 내가 지금 의로운 부르심에, 이 구원의 부르심에 내가 지금 들려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이 평안 가운데 내 성격을 내가 바꿔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내 성품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유너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을 또 점검해보고 네. 그렇게 나서 하나의 유너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유너티 안에 수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Diversity in Unity. 수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거기 말씀하실 때 그분은 땅에 내려오신 분이기도 하면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라 이야기하며 그가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 오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기프트를 주셨어요. 근데 기프트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프트가 다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기프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프트를 갖고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사도로, 예언자로, 또 복음 증거하는 자로, 목자로,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프트가 주어져서 사도로서 섬기고 기프트가 주어져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기프트가 주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섬기고 기프트가 주어져서 목양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기프트가 주어져서 가르치는 자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보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이 기프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떤 은사가 서로 있냐면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은사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은사는 순복음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방언,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요. 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네. 은사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고 숨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또 다스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베풀고 이 모든 것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로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특별히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목적은 정확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하나예요. 교회가 덕스럽게 유익되게.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주셨냐?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을, 누구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능력을 행하면 누구에게는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러고 11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중요합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서 행할 때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이거를 쫙 나열하고 난 뒤에 재미있는 거는 12장 마지막에 너희가 이 모든 은사들을 사모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한 문장을 썼어요. 그 중에서 너희가 가장 사모하게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리는 잘 알고 계시는 무슨 장이죠? 네,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이 가장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갖기를 바랬던 것이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수많은 지금 여기 뭐 지혜의 지식의 믿음의 뭐 병고치고 능력도 분별하고 영적인 것 다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랑을 무엇보다도 은사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싹트요. 네. 우리 뭐 저 한자로 뭐 치근지식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네. 이게 뭐 보면 좀 이 마음이 이렇게 동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좀 있으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 다음에 교회의 법을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간구하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법을 위해서 풍성하게 간구하라. 한마디로 교회의 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으셨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저는 예언의 은사도 없고요. 방언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도 안 했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안 주세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간구하는 줄도 알고 있는데 하루날 제가 방에서 뭐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가 갑자기 방문을 팍 열고더니 아니 여보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고 나 갑자기 그래서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때 제가 목표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네, 그게 구약이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다 읽으려고 근데 하루에 두 시간씩 히브리어 읽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6개월을 읽었어요. 다 읽는데 매일 두 시간씩. 그때 아내가 그거를 착각한 거죠. 제 히브리어 다 뭐라고 잘하신다 막 하니까 베니시드 마라 엘로이 막 이러면서 막 네. 행복한 착각인 거죠. 네. 정말 그렇게 간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는 이걸 좀 제거해 주시길 해주면 안 됩니까? 네, 세 번을 간구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가시에 대해서. 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네, 안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이도저도 아니다?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간구한 대로 안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바울은 그 이후에 그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은혜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맞죠.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 안 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간구했는데 내가 잘못 간구했구나. 나는 그 방언의 은사,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저 너무 갖고 싶고요.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내가 이게 좀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더 기도를 깊게 할 수 있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개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비록 천사의 방언을 못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했고 영어도 공부해서 제가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의 방언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지금 대상이 바뀐 걸 아시겠죠? 처음에는 제 욕망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훈련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의 덕과 교육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방언했냐 예언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과 방언과 가르침의 은사와 수많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락들이 여러분 간구할 때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덕과 유익이 얼마나 됩니까를 먼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간구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네.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네. 아멘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지금은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정말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주어진 은사들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암과 신앙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신앙과 신앙 그리고 세상의 사조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철학과 사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보여지는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 일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기는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이 첫 번째에 대해서만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두 개, 세 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11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 사도 바울이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 문장이 좀 깁니다. 긴데 좀 짧아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서로, 예, 긍휼의 은사 모든 것들은 서로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울 겁니다. 제 자신만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몸된 지체예요. 예. 성도가 온전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자기만 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서가갈 수 있도록 봉사의 직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재직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야, 내가 이거 고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야, 세워가게 하셨구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봉사와 희생, 섬김이 없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를 향한 관심과 봉사와 희생 그리고 섬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과 이 믿음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식과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 그렇게 세워가야만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이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과 고민, 이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된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몸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만큼 이 지식과 믿음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예, 중요한 요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저희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뭐 추상적인 어떤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성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피시아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예,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어시우런스라는 어센수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어센수스라는 라틴어고 어시우런스가 필요하고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델리티 피드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 페이스가 그러고 난 뒤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오베이던스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다면 지식과 어시우런스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는 순종의 이 네 가지를 다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럴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식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마음속에 좀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실행하심과 성령의 그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슈어런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 없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바른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적기 위해서.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일을 그것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핀 나도 누가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일을 게을러 각하에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모든 일을 일어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밝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토시라는 단어 썼어요. 오토시스라는 단어인데 네, 우리 뭐 뭐죠? 의학 용어에서 오토시가 두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토시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과정. 누가가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베오클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오토시인다는 거예요. 하나 부검을 하듯이 모든 사건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태도가 필요해요. 여기 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 하는데 박사과정 할 때 하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심사부터 이게 중간에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의 종대 이게 하지 않습니까? 대형하게 그렇지. 경험인지 안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심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죠.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사실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중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25세 신앙을 바꾸고 때문에 제가 무신, 거의 무신론처럼 살다가 25세 베이스볼 레이 부츠로 100억원을 살아가면서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자 무식한 사람이 제가 혹시 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구원받은 게 제가 구원을 고백했던 게 제가 성경 3박 4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요한 선교단의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거의 세 번째 마지막 날 때 전날 끝나기 전날에 밤에 요한계시록 읽다가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게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 거짓이 때로는 참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게 누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 정도의 은혜가 생기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역이 다 떨어집니다. 아주 그 말이 또 믿어서 그렇지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이게 영문법 여기라는 책이 있는데 280페이지 되는 책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베이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그냥 이 한 거죠. 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상황 영어라는 걸 김종기 원장님이 하는 걸 듣고 그때 영락교에 있었거든요. 영락교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 대부분의 유학들 몰랐어요. 그냥 간 거예요. 뭘 한다 보니까. 네, 그때 감사하게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2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또 이제 제가 그때 영등포에서 중고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네, 직원들이 이래가지고 사장님을 부탁해요. 그 시간만 좀 빼달라. 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 내가 좀 2주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어에 대한, 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네. 영어 잘 못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치면 잘 가요. 제가 하는 말을 못해도 가르치면 잘 가요. 네, 저를 믿으세요. 정말. 네. 안 믿는 것도 있던데. 제 이대에서도 강했어요. 이대 대학원 그 영문과 교수들 앞에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제가 그 언어학적으로는 조예가 조금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를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한글을 통해서 깨닫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어를 읽으면 더 좋다고 해서 해본 거예요. 막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한글하고 영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고.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대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고나 대학교에 28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도 방학만 되면 헬라 히브리어를 제가 신학생도 아닌데 읽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 가운데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릴 이유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가 원래 그렇게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저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고 이 재직지사님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하나하나를 살펴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축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내 삶에서 왜 정말 이것이 정말 워킹하고 있는지 워킹웰 하고 있는지 워킹뱃 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리스토벨이라고. 리스토벨이라고 예수 사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연세대의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연세대 법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 트리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법학 기자로서. 이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중간에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광적인 크리스천이에요. 광적. 매일마다 새벽마다 일으키고 밤마다 그냥 맨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제 아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기독교가 진짜 무엇인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탐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학자들, 정말 유명한, 거기 보면 하버마스부터 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하버마스, 그 다음에 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3명인가 학자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이게 자기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거를 신약에 대한 부분을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기록한 책이 예수 사건, Case for Jesus. 여러분, 저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길 바라요, 이 책.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을, 시간을, 노동을, 에너지를,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제가 좀 채워주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이용하세요. 요즘 제일 잘 이용하고 있는 갈등이 있어요. 성경 읽기 하다가 모르는 거에서 맨날 질문을 막 하세요. 근데 그거 이제 다시 읽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이거 궁금하신 거 이런 거라고 하고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네, 그리고 9월달부터 저희가 이제 새학기 맞이해서 우리가 개강 성경 전체 개론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1년 동안 그 차곡차곡 좀 쌓아가려고 합니다. 개론할 때 좀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네, to be continue. 네, 기다리시라.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답을 알아오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몸된 지체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야구는 이렇게 많이 잘 보진 않는데 뉴욕 양키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뉴욕 양키스 아시나요? 네, 뉴욕 양키스가 명문구단이고 소문났어요. 왜 명문인가요? 거기 가면은 재미난 거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뒤에 등번호판에 번호만 써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양키스가 한 거예요. 번호만 씁니다. 이름은 안 써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번호 써 있고 이름도 써 있어요. 근데 양키스는 이름 없이 번호만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토니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팀보다 더 중요한 개념.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몸으로서 서로서로가 하나의 팀으로 존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키스가 명문고단으로 자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어떻게 이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좋은 선수를 양육하려고 했고 하나의 팀으로서 계속해서 자라도록 협동심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머리도 못 기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나는 거는 휴스턴에 있던 게리콜 이 투수가 원래 머리가 아까 길었는데 양키스로 이적을 할 때 3억 2천만 달러가 받았는데 그때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정말 머리 자를 수 있냐? 이 머리에 당신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 머리 자를 수 있냐? 왜 양키스가 머리 자라야 됩니까? 양키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팀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전통을 만들어서 지금 명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명문적인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세미카리지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스테피 칼리지가 갖고 있는 칼라가 좀 보였으면 좋은 거예요. 뭐 저 다른 거 많이 안 봐요. 오면 웃으세요. 예, 네, 오면 일단 웃으세요. 인사 잘하시고 이 기본입니다. 예, 네,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웃으시고 원수 같은 사람이 와도 웃으시고, 예, 네, 일단 이 기본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름을 야 스테피 칼리지 한인교회, 야 거기 웃음이 넘치는 교회더라. 야 누구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고 그대로 다 받아주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매일마다 이야기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자고, 살자고. 아, 그런 좀 소문이 나서 좋겠어.
아멘. 네.
아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열심히 합시다. 네,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서로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 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컨클루전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냥 써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인머추얼을 이제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완전한 커뮤니티로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과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